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설교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 온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그가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는가를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한다면 그 중에 한 가지도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을 위하여 모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많은 신앙적인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인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종교인으로서 신앙에 관한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것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이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이 믿는 바가 무엇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그 믿는 것이 드러나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저 입으로 하나님을 외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또 그와 연합되어 있어서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주님으로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매일매일 경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비록 이곳에 육신의 몸으로 계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모든 제자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제자들과 육신의 몸으로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들에게 이적을 행하여 주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절 말씀에 보면 이 누가가 데오필로에게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먼저 기록한 이 누가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상기시켜주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가 이 데오필로에게 쓴 글 데오필로에게 나타낸 복음의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시며 행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 거기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사건들의 핵심에 배후에 바로 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름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리고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구입니까?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누가가 사랑받는 의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두 번째 투옥되어서 옥중에 있을 때 이 바울의 마지막을 그의 곁에서 신실하게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이 어떻게 온 세상에 전파되었는지를 바울의 가장 가까이에서 처음부터 그의 죽음까지 모든 것을 보고 경험하고 함께 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성장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 줄 수 있는 참된 증인이며 그리고 가장 적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그는 데오빌로에게 첫 번째 서신을 통하여 자신이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말함으로써 누가는 우리에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바로 어떤 사건과 일이 아니라 기독교는 바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어떻게 보게 됩니까? 거기에는 복음전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받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행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수많은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무엇인가라고 말한다면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모든 것에 바로 기독교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의 중심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어떤 일이지,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는 데오빌로가 알아야 할 진정한 기독교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나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이를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바로 그 앞서 기록한 누가복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가 말해준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하심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그 교훈,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의 일, 그것 자체에 주목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항상 우리들은 어떤 일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어떤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은 어떤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일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우리는 신앙적인 일들을 잘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들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신앙적인 일들에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의 마음의 중심에,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지 않을 때에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적인 일을 하지만 그러나 신앙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오류에 빠질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적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에 집중한 나머지 그 일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 일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일들에 열심을 내지만 그러나 모든 일들 가운데 항상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면서 그 일을 하는 동기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 일에 헌신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결코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드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과 일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교회 일에 힘쓰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이 일을 잘해서 거기에서 어떤 나의 충성과 헌신에 대한 사람들의 칭찬과 자기 만족을 구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것,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과 성천하시기까지의 일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데오빌로가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안다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일생을 잘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몇 살에 언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이적을 행하셨고 그런 사건들을 잘 기억하고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런 삶을 사셨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분의 삶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취하는 그 놀라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죄한 상태에서 이 땅에 태어나셔야 했습니까? 왜 그런 특별한 나심이 필요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영원에서 시간 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신 그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그분이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간계를 알면서도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가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의 속죄 제물로 내어드리는 완전한 대속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 일생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일생, 그분의 모든 행하심, 그것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 속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항상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기독교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기독교가 이 세상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회는 이 세상에서 정말 유익한 곳인가? 라는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일들을 보여주는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곳이 아니라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곤경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자신의 구세주로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시급한 필요는 현재 삶에 있는 어떤 필요들, 재정적인 것, 건강,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만 그 모든 필요의 최정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한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죄 아래 있고 사망의 그늘 아래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의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삶은 다 파멸하는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가 행하신 일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가 해주신 말씀들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과 삶은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알아야 하고 그를 믿어야 하고 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해야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누가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교회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였지만 이 땅에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로 그것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자신의 주위에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단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얼마나 미미하였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실망하였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소수의 무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 안에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주님께서는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미약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부족하고 미약하며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단지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행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여서 제자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올라가셨지만 그것으로 주님의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혼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그가 온전히 구원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건은 바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그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영혼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말할 때 이 사람이 정말 내 말을 이해하고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될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일을, 간청하는 일을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길거리에 가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시고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항상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자신의 말의 지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만 자기는 단지 씨를 뿌리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 전도는 우리의 지혜와 열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것을 기계적인 복음 전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복음 전도지를 전해주거나 아니면 내가 말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런 태도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함으로 영혼을 사랑함으로 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런 복음 전도의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질병 가운데 놓임을 받거나 사도들처럼 무슨 우리의 말 한마디로 3천명, 5천명이 회심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미약한 그와 같은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 우리의 삶에서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교회 공동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기관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분명히 이것을 잘 실천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였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분명히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의 재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삶으로 그것을 실천하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는 탐욕의 정신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자들이나 굶주리는 자들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평균케 되는 일이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는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차이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아주 부자여서 많은 땅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노예였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도 먹여 살릴 수 없는 그런 생존의 그 기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가진 자들,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아서 이 굶주림으로 기아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생명을 돌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단지 상대적인 그런 빈부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에서 그들은 물질을 사랑하는 이 탐욕의 정신을 그들이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물질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구원의 생명 가운데서 서로를 사랑하는 실천의 삶을 그들이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들은 교회의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더 많은 사회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실 별로 제약이 없습니다. 모든 그런 차별이 철폐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유대인의 사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그런 큰 관습적인 굴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유자와 종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에 아주 엄격한 그런 담도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여러분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얼마나 큰 신분의 장벽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은 자신들의 삶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였습니다. 비록 자기가 자유인이고 부자라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와서는 자기의 사회적 신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질서에 따르고 복음 진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을 극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가난한 자와 부자, 자유자와 노예, 남자와 여자의 모든 비성경적인 차별을 철폐하고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삶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지위나 재산이나 그런 것으로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특징적인 것으로 바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교회 안에는 이 세상과는 다른 질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저런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도 여전히 동일하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물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들 가운데 가진 것으로 서로를 차별하고 그와 같은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었을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들도 진실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부터 가시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끊임없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떠나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셨고 그리고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내려오셨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였고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마음으로 수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복음 전도 가운데 3천명, 5천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천하시면서 이 일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도행전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려주셨는데 분명히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놀랍게도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때로부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얌전하게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일이 쉬운 것 같지만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죽으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실망해서 황급히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던 그날 아침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실망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그 길에 우리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도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언제 성령이 임할 것인지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오시기까지 너희들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놀랍게 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기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이 사실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했을 때에 저와 대화하던 어떤 사람이 어떻게 교회가 그런 일만 해서 되느냐라고 저를 면박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들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에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우리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일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모이자고 할 때에 그것도 어려운 일이고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에서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실천하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이 제자들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업, 자신의 삶의 모든 일, 가정,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 기도할 때에 열흘이 못 되어서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지만, 예상할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고 모여서 기도하였고, 그 결과 그들은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런 놀라운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단지 연약하고 겁 많고 무지하고 순진한 시골뜨기들이었지만,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뒤바꾸는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이 연약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능한 자들도 이 제자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들을 모든 성경으로부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그들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을 꺾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하였고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부족함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채워나갔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전통에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굴레들도 다 벗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심과 능력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에 답답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도 아주 일천하여서 사실 우리가 뭘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한번 듣고 지나가는 가서 안 되고 반드시 그렇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지지부진한 이런 삶을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믿음도 가지고 있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 이렇게 겸손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큰 교회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작은 공동체 안에 모여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감히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까?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그 질서와 그 명령을 따라서 참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이 육신의 그 의지를 가지고서는 몇 번 생각을 하지만 곧 엉뚱한 곳에 가 있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자신의 어떤 의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